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입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소유로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델에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라반의 집을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외삼촌은 야곱이 아비 집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였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비 집을 향하여 떠난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 이제 두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얍복강가에 홀로 있을 때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를 입게 되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의 그 야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입은 야곱은 형 에서를 이제 만나기 위하여 가게 되는데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는 좀 다릅니다. 야곱의 모습이 달라졌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 입은 자의 변화된 모습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입은 자의 변화된 모습, 야곱의 모습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책임감이 있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형 에서는 400인을 거느리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내와 자식들을 차례대로 나누어 가게 하고 자기가 이제 제일 앞장서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맨 뒤에서 따라가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일 앞장서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올 때에 뭐 화해하고 오는지 공격하고 하고자 오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말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앞장서서 야곱입니다.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야곱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먼저 달아날 모양으로 뒤에 따라오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야곱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앞장서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뒷전에서 맴돌던 사람이었지만은 은혜를 입은 후에는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제일 앞장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입으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은혜 입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살갈 때입니다. 가정에 소홀하며 알코올 중독자로 살던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제가 인도하던 성경 공부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잘 알게 됐죠. 그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술도 알코올 중독자인데 쉽지 않은 그 술을 끊어버립니다. 또한 주일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참석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마당을 비로 쓸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홀하였던 가정에서도 가정을 돌보며 아내가 직장에서 다녀오면 청소도 하고 밥도 해놓고 기다리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그의 아내도 그 남편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정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고 나면 무책임하였던 사람이 책임감을 가집니다. 가정을 돌보며 성실하게 살며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으면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뀝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알코올 중독자처럼 은혜 입으면 주님 만나면 그렇게 변하고 바뀌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맡겨주신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입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전도의 책임이요, 복음을 전하는 책임입니다. 어떤 집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들은 것입니다.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는 전하는 자의 책임만 다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전도하는 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힘들지만은 전하는 자의 책임만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성경적이고 바른 말이에요. 이걸 알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거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낙심하게 되고 실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하는 자의 책임만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실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고 복음을 들은 자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모든 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겠지. 각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없이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것으로 우리 인간에게 맡기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맛있는 거 생기면 챙기고 선물도 주고 온갖 노력을 다 해서 그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분이 그걸 낚아채가지고 교회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런 뭐 위로를 하면서 겉면의 말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궁금증과 우리의 참 억울함을 이렇게 또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약 오르고 억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냥 애를 썼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렇게 데리고 왔다. 그렇게 약 올라가지고 억울할 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 모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대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다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상급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책임을 다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역사하시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책임을 다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믿으리요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전파는 자, 전도하는 전하는 자의 사명을 그 감당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는 자나 전도를 받는 대상이 거부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누구 책임이냐?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듣는 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전하는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에는 멸망받는 자의 그 피값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지. 은혜 입은 우리들이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받으면 멸망받는 자의 그 피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네. 그러나 전파하였음에도 듣는 자가 완악하여서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받는 그것이 듣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하는 책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두려고 하면은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 전하는 자의 책임만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듣는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는 듣는 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은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전하는 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의 변화된 모습은 겸손한 자로 바뀝니다. 5절에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처자식들을 보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대답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겸손하다고 말합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보인 모습을 통해서도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했습니다. 야곱은요 형이지만은 그 앞에서 자기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힙니다. 부모에게 대하는 그 이상으로 형에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형이 에서 앞에서 나의 자존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형에게도 은혜를 입었으니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들도 은혜 입은 자라면 이처럼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행한 것이라 내가 중심이 되면 그건 교만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에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사실 우리에게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신다라고 해서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적을 대적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대적한 자 살아남을 자가 없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특출하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세움받은 왕이었지만은 왕이 되어서 점점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지. 교만함이요,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47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입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주를 섬기고 헌신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성도는요, 겸손합니다. 겸손함으로 우리 모두는 정말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